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새벽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7일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미 서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토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왔다며 과거 어떤 행정부보다도 큰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지난 1월 28일 이 전염병의 본질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미국민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항공편을 일찌감치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 결정이 준비할 시간을 벌어졌고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 밖에도 경제와 기후변화, 흑인 인권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2차 TV 대선 토론이 화상으로 진행된다는 발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TV 토론이 화상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선 토론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라 토론을 원격 화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 증상이 있다면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지만 현재는 대선 유세운동을 열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상 토론은 사회자가 자신의 발언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캠프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진영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토론위원회는 2차 토론이 여전히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45년까지 500척 이상의 군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6일 미 국방부 해군 계획인 2045 전력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은 오는 2045년까지 유인과 무인 함정 500척으로 이뤄진 함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이루는 2035년 이전에 미군은 355대의 함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70에서 80척의 핵 잠수함 전력 외에도 8척에서 11척의 핵 항모, 최대 6척의 경항공모함 전력 운영이 담길 예정입니다. 미국 검찰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 세계 가짜뉴스를 퍼뜨린 데 사용한 인터넷 도메인 네트워크를 적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란이 미국과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를 겨냥해 사용해온 92개의 도메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앤더슨 미 연방검사는 이란이 전 세계적인 반체제 운동에 사용하는 92개의 도메인 사용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가짜뉴스 사이트 뒤에 숨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미 연방수사국 FBI와 소셜미디어 업체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와의 합동수사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인 인질 살해 혐의를 받는 영국 출신 이슬람 국가 IS 조직원 2명이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18년 시리아에 붙잡혀 이라크 미군 기지에서 수감됐던 영국 출신 IS 대원 2명이 7일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소문에 따르면 알렉산더 이먼 코테이와 엘샤피 엘셰이크는 지난 2012년 시리아로 넘어간 뒤 미국 구호 요원과 언론인을 억류하거나 살해하는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윌리엄 버비 법무장관의 성명에서 이번 재판은 IS에 피살된 미국인들에 대한 정의 실현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두성문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내일로 북한 노동당이 창당 75주년을 맞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만의 역사적 배경과 주민에 대한 절대적 통제 등 세계에서 유례 없는 형태로 노동당 75년이 이어져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망명이 북한 특권층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과의 외교 과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가 올라서 장진과 삼지연, 김영권이 영하 1도에서 시작되고 해주 장전은 12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장진, 삼지연, 김영권 지역이 14도에 머물겠고 개성이 24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유일 정당인 노동당이 내일로 창당 75주년을 맞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이 권력 유지라는 목표를 나름대로 달성하며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형태로 75년간을 이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만의 역사적 배경과 주민들에 대한 절대적 통제가 이를 가능하게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앞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즉 조선 노동당은 일당 독재 국가인 북한의 유일한 집권 여당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가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어 사실상 북한 내 국가 권력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 김일성 주석이 조선 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연설한 이날을 노동당 창당일로 지정하고 지난 70년 넘게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정치 체제라며 권력 유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노동당은 권력과 특권의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designed to hold the system together and to hold the system accountable. It serves that purpose.
고스 국장은 북한 노동당은 국가 체제를 하나로 묶고 이 체제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 관점에선 현재 북한의 노동당은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산주의 체제나 정당 체제 혹은 전체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노동당도 주민들보다는 지도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국가 체제의 개선이나 주민 삶의 개선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게 아닌 권력의 보존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돼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기관이란 관점에서 노동당은 완전한 실패지만 권력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잘 해낸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노동당을 권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It's a mechanism for the Kim family to control North Korea. All three generations of Kims.
노동당은 김씨 일가가 북한을 통치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며 과거부터 김씨 일가는 당과 군을 주민들과 국가기관을 장악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른 공산 국가들과 달리 오랜 기간 일당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주목했습니다. 옛 공산권 루마니아 출신인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만의 독특한 역사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What makes it very different is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never experienced anything but totalitarian political.
북한은 동유럽권 나라들과 달리 전체주의 외 다른 정치 체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이 스탈린식 공산주의와 일제 강점기 그리고 19세기 정치적으로 매우 부패한 전체주의 체제였던 조선시대 봉건주의만을 경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동유럽은 입헌군주제나 심지어 민주주의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정부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 공산주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유엔 회원국이자 헌법이 존재하고 각종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지만 실제로는 최고 지도자의 방침으로도 볼 수 있는 노동당 규약이 전부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n North Korea is party guidance. Pursuant to the monolithic ideology, party guidance.
고스 국장은 공산권 붕괴의 주요 사례인 옛 소련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과 공산주의 운동 쇠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무너졌다며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some of these elements, but they, again, it's not part of a world communist movement anymore. They do have.
북한의 경우 주요 후원자인 중국이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 붕괴 직전과 같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여느 독재 체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절대적 통제를 통해 오랜 기간 당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It's sort of like any dictatorship that maintains control through absolute control.
여러 중첩된 보안 기관들이 일반 대중은 물론 관료 그리고 서로를 감시해 왔고 김일성 주석 때도 다른 파벌이나 심지어 2인자를 숙청하고 위협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는 겁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당 일당 체제가 현재대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외교관 등 북한 고위급 인사의 해외 망명 사례를 예로 들며 노동당 붕괴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trend, especially under Kim Jong-un, you will see a relatively higher number of senior officials.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고위 간부들, 특히 고위 외교관이나 외화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무역 관리 등의 탈북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은 북한 내부에서 당과 정권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당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적은 상태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내부적으로 방향 전환에 대한 압박에 직면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내각의 권한을 일부 인사들에게 위임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당이 국가관료주의를 관할하는 전통적인 레닌 스탈린 체제를 운영했던 김일성 시대에는 절대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런 결정에는 경제와 관련해 국가기관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도가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혹은 당이 이를 재고할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 결과에 따라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망명이 북한 특권층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이러한 고위급 망명은 북한 지도부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의 지난해 7월 한국 망명이 확인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특히 북한 특권층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북한 특권층에게 한국에서 대안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re North Korean elites like this ambassador and like Taeyong-ho defect and find an alternative life in South Korea, I think cumulatively over the long term, it's not a good thing for the regime, right? Because the regime is supporting.
또한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공사에 이어 조성길 대사가 탈북했고 앞으로 고위급 탈북이 계속 이어지면 특권층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테리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북한 특권층이 장기적으로 안전하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혜택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망명을 고려하는 다른 특권층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7일 VOA에 이번 조성길 대사건과 같은 고위급 탈북은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 국제 소식에 접근할 수 있고 북한 사회의 모순을 파악할 수 있는 특권층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6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한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 외교관들의 갈등이 클 것이라며 자신이 영국에서 지내던 동안 북한 외교관들과 교류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I sense that they knew that the propaganda they were relaying was propaganda, that it was false. I mean, all diplomats have to say what their governments make them say, and you know, many of them don't quite believe it.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 외교관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단지 선전선동이며 거짓임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라며 물론 모든 외교관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해야 하지만 북한의 선전선동은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다만 이미 조성길 대리대사가 2년 전에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충격파는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외교관 출신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조성길 대리대사의 탈북으로 인한 충격은 이미 북한 당국이 소화했을 것이며 최종 목적지도 꽤 오래전에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식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에 앞서 특별히 새로운 문제나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한국 정부가 지금 시점에 이 소식이 알려진 것이 언짢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이 느끼는 체제 모순과 관련해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 외교관들은 해외에서 직면하는 현실과 정권의 주장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정권의 거짓말도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고위급 탈북을 숨기려 해도 탈북한 당사자와 함께 일하던 특권층은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특히 조성길 대사의 탈북이 김정은이 한 대 맞은 것이며 지도자로서의 그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could be considered a black eye for Kim Jong-un. Certainly undermines his legitimacy as the leader when someone so senior does defect. I think the fact that it was kept.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앞으로 고위급 외교관들의 가족 동반 출국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등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조성길 대사를 탈북하도록 조장하거나 강압하고 심지어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코로나와 경제 제재, 홍수 등 삼중고에 더해 고위급 탈북 소식까지 밝혀져 김정은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달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과의 외교 과정을 보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톰 커튼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커튼 의원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기술적 발전이 최근 몇 년 사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톰 커튼 미 연방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두 번째 임기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 과정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n a second term, and we'll see if the president's reelected, the course of diplomacy.
코튼 의원은 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문제를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차기 행정부가 내년에 직면할 세계적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이란 문제를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튼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 역량의 진전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But increasingly, I do think there is a military deterrence to North Korea and that's advances in missile defenses.
코튼 의원은 미국이 어느 정도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미 본토뿐 아니라 한반도 혹은 일본 등지에 있는 미군과 미국인 그리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지렛대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외교 안보 분야 관련 조언을 하고 있는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정보위 소속인 코튼 의원은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매우 흥미로운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some really excit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recent years with the potential to neutralize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threat, not possible with the NATO.
코튼 의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육지가 작고 서태평양 해공에 근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우리는 앞으로 4년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 역량을 크게 저지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두 번째 임기 중 서태평양 동맹 구조의 심화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ll continue to see the deepening of our alliance structure in the Western Pacific as well.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과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연합체 쿼드를 거론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어느 한 나라가 스스로 중국에 맞서거나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이 선두에 서서 인도, 호주, 일본과 같은 쿼드 국가들의 힘을 입으면 그렇지 않다며 한국과 태국, 베트남 등도 미국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특히 미국은 앞으로 4년간 서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의 파트너와 동맹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확장해 역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다자 협력과 종전 선언, 위기 감소 등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북핵과 인권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차기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통한 다자협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6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벨퍼센터가 2020년 미 대선과 대북정책 함의를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상황이며 제재 완화로도 개선되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개혁을 돕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안보와 협상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만이 아닌 인도와 몽골, 유럽연합 등을 참여시키는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움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는 다국적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리 퀸스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괄 타결보다 현실적인 협상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 선임연구원은 차기 미 행정부가 장기적 목표가 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분명한 정치적 신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북한이 진지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평화협정 서명과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차기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위기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라면 실용주의자로서 위기관리에 아울러 낙관주의로서는 장기간에 걸친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들을 향한 위기관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크로닌 석좌는 만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다면 보다 일관적인 대북 정책을 추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북한과의 평화 유지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위험 감소와 실질적인 비핵화 방안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로닌 석좌는 또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도발을 원한다는 신호는 보내지 않고 있지만 자신의 한계와 새로운 미 행정부에 대한 협상 전략 등을 시험해보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의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지만 과잉 반응 역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결국 북한과 보다 안정적으로 외교적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로니 석좌는 다만 차기 행정부의 4년 임기 가운데 첫 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내 사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깊이 연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미북 관계 정상화에는 인권 문제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며 미국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듯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안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 역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양국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걸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약 3주 남은 미국 대선의 주요 외교 안보 쟁점으로 중국과 동맹 문제를 꼽았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들의 대외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핵심 쟁점은 국내 현안이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선 중국과 동맹 문제가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남은 두 차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외교안보 문제가 주제로 제기된다면 중국의 위협에 관한 인식과 이 문제를 다룰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인 동맹 문제가 주요 쟁점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 문제에는 해외 주둔 미군 철수와 동맹국가 파트너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칼 프라이도프 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각 대선 후보 접근법의 핵심인 동맹과 다자주의가 첫 번째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도프 연구원은 동맹과 다자주의라는 큰 주제 아래 중국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 이어 동아시아와 전 세계, 그리고 국제기구 내에서 미국의 역할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체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기후변화 문제를 꼽았습니다. 북한 문제는 대선 전 이목을 끌만한 움직임이 없는 한 외교안보 문제에서 큰 쟁점으로 떠오르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컷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특히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꼽는 외교 업적 중 하나지만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간 협정 체결로 중동 문제가 더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사안이라며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선의 쟁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도프 연구원도 북한 이란과 같은 전통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안보 문제는 중국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다음 순서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대외 정책을 논의할 여지가 이 시점에서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선 때는 대외정책이 늘 핵심 쟁점에 포함됐지만 이번 대선 시기에는 논의되어야 할 국내 현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현안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대외정책은 기껏해야 지지후보 결정의 배경이 되는 한 요소라며 외교안보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경제, 사회정의 등 국내 현안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최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대외정책은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때만 유권자 표심에 다소 영향을 미칠 뿐 지지후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프라이도프 연구원은 이런 인식에 점점 변화가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외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닌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프라이도프 연구원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국내외 정책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전체 패키지라는 점을 인지해가고 있다며 대선에서 대외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저강도로 위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열병식에서 저강도로 위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예전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자신들의 핵무력이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고강도로 나올 땐 실제로 미사일을 쏘거나 실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이번엔 그런 것보다 저강도 시위와 위력의 과시 이런 정도의 선이 되지 않을까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신형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 등 존재감을 부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당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에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예단하긴 조심스럽지만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다탄도 탑재형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나 미북관계의 동력에 대해선 다음 달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모색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인 것 같다며 그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10월 중 미북 간 깜짝 대화를 의미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왔고 그렇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내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남북 정상 간 화상회담에 대해서도 지금 아는 바로는 추진 상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한국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기들이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조류에 떠밀려오는 시신을 수습해서 송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며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통일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공동조사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특사 파견 등 북한에 대한 진전된 요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들 보면 이런 공동조사의 요구들, 이런 부분들이 북쪽에서 받아들여졌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건 조사를 국제기구에 맡길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피살된 공무원에 대한 수색이나 북한 측의 행위와 관련해 유엔사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지적에 해경이나 국방부 등 권위 있는 당국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장관은 국제기구 성격상 조사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여러 협약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데 북한이 수색이나 구조에 관한 협약에 가입이 안 돼 있어 협약 위반 문제 제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조난과 실종자 구제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할 보편적 조치라며 당연히 북한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얀마가 자국 내에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에 보고해 7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양곤에 위치한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21명이 2018년 3월 모두 미얀마를 떠났고 해당 식당은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미얀마에서 노동 허가를 받고 일하는 북한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해당 결의 이행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지난 3월까지 내라고 명시한 가운데 현재까지 60여 개국만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군이 해상에서의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자산을 연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이번 군자산 전개는 미국 등 7개 나라가 참여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다국적 공조의 일환입니다. 지다경 기자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6일 네온 작전으로 명명된 대북 제재 위반 감시 군사 활동에 위니펙 호위함과 CH-148 사이클론 해상 작전 헬기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특히 파트너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전이 금지된 연료 등의 선박간 환적 같은 의심스러운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전명 네오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다국적 공동 군사 노력에 대한 캐나다군의 협조 작전으로 호위함 정찰 자산 등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또 위니펙 호위함이 네온 작전의 임무를 10월 말까지 수행할 것이며 이후 11월에 동중국해로 돌아와 다시 한번 네온 작전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해군의 CP-145 오로라 정찰기와 405 장거리 초계대대 병력이 11월에 배치돼 제재 감시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트 싱서전 캐나다 국방장관은 6일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군은 2018년 5월 이후 2년간 4차례에 걸쳐 군 자산을 네온 작전에 전개했고 지난 5월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배치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국방부도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아르고스 작전에 올해 두 번째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9월 말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가네다 공군 기지에 배치돼 10월 말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제재 대상 물품의 불법 수송을 탐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공중 감시를 할 것이라고 호주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호주군은 선박간 환적 등 해상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한 아르고스 작전하에 함선과 초계기를 정기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르고스 작전에 실제 참여했던 크리스 비러 공군 중령입니다.
Operation Argus is Australia's commitment to enforc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호주 국방부는 2018년 아르고스 작전을 처음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해상 초계기와 해군 호위함을 각각 7차례와 3차례 배치한 바 있습니다.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27일 서면 보도자료에서 호주는 전담 순찰기 배치를 통해 불법 무역과 제재 회피, 관련 네트워크를 적발하고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해 호위함이나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개별적인 군사 작전이나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일례로 9월 초 라파의 페렐타 이지스 구축함의 샌디에고 모항으로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라파의 페렐타함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미 해군은 작년 4월 밀리어스 이지스 구축함의 동중국해 내 선박간 환적 등 불법 대북 해상 활동 감시 작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 해군은 2018년부터 2년간 호위함인 몬트로스, 아르기로 서덜랜드 등을 동북아 지역에 6차례에 걸쳐 전개했고 뉴질랜드군도 같은 시기에 P-3 오라이언 해상 초계기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말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제유 불법 수입의 주요 수단으로 선박간 환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이 매우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 연구원은 7일 VOA에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공약 실행을 보여주는 다국적 군사작전이 없었다면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xwell 선임 연구원은 아주 많은 다국적군 함정들을 배치하지 않으면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공조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군사 작전으로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저지하고 활동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 겸입니다.
유엔의 북한 내 작황 조사가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7년째 북한의 식량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코스렛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하 세계정보조기경보국 북한 담당관은 7일 북한이 올해 작황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렛 담당관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작황과 식량안보조사는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의 북한 내 작황조사가 7년 연속 무산되게 됐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북한이 조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isitors to North Korea.
지난 6년과 달리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모든 사람의 방북 자체가 불가한 상황인 만큼 북한 당국이 공동조사단을 허용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FAO와 WFP는 1995년부터 매년 조사단을 북한에 보내 작황 실태 등 식량 안보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4차례 방북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0년부터 3년간은 연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래 올해로 7년째 북한 내 현지 방문을 통한 작황조사가 재개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식량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북한 당국이 내부 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범위와 방식에 대한 유엔과의 조율이 여의치 않은 것도 이유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heck out, you know, the situation on the ground. So a good crop assessment, you send three teams across at least two or three provinces.
소바주 전 소장은 바람직한 작황조사는 유엔기구뿐 아니라 유럽연합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여러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황과 식량 보급, 영양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성으로 확인한 작황 상황과 북한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현지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의 작황조사에 참여했던 소바주 전 소장은 현지 조사가 보통 3개 팀으로 나뉘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며 이 부분에서 북한 농무성과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에 따르면 작황조사 거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부진한 데 대한 당국의 불만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당시 작황조사를 허용했는데도 국제기구의 모금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점을 들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었다는 설명입니다. 유엔의 작황조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과 모금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에서 협동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친우봉사회의 다니엘 제스퍼 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FAO와 WFP의 조사 결과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는 북한 내 소수의 농장과만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FAO의 평가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전체적인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과 주민들의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하는데 작황조사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도 정확성을 위해서는 공동조사단의 현지 방문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사진도 북한의 농작물 생산량을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워츠 국장은 올해도 작황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 내 식량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전달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경제, 안보, 외교 등 전방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된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는 인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각자 세일을 규합하면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5일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첫날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 등 26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성명을 대표로 발표했습니다.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have undeniable impact on human rights as they impede the full realization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장 대사는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가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 주민들의 복지를 저해하고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실현을 막는 등 인권에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을 필두로 한 39개의 서구 국가들은 하루 뒤인 6일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중국이야말로 인권 유린의 당사자라고 비판하며 중국의 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동 성명을 대표로 발표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39개라는 숫자는 중국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이 신장 지역의 구금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give you the numbers, this doesn't mean that having more numbers is a objective in itself. To have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 성명 외 별도의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독일이 발표한 공동 성명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며 중국의 끔찍한 인권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다른 38개국과 함께 이번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장의 상황과 최근 홍콩의 사태 발전은 중국이 인권 의무와 주민들의 복지를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구 국가 연합이 숫자를 들고 나오자 중국 측 진영은 같은 날 바로 더 많은 숫자로 대응하며 본격적인 세력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파키스탄은 55개국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홍콩의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중국의 법 제정은 적법한 수단으로 이는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체제가 꾸준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홍콩이 장기적 번영과 안정성을 누리게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쿠바도 같은 날 45개국이 서명한 별도의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의 신장 정책이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인권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인권과 관련한 총 3번의 공동 성명에 모두 서명하며 중국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특히 최근 한 달 새 부쩍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미 세관국경보호청은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 현지 업체에서 생산하는 면화와 의류, 컴퓨터 부품 등 5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인도 보류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명령은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이나 다른 소수 무슬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세계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대중 인권 압박은 지난달 30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을 때도 이어졌습니다.
Nowhere is religious freedom under assault more than it is inside of China today. That's because, as with all communist regim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ems.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외교를 통한 국제 종교 자유 향상과 방어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중국 내부보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은 그 어디도 없다며 이는 중국의 모든 공산 정권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궁극적인 도덕적 권위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인 한국의 백범석 경희대 교수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 관련 기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모두 7명으로 늘었는데 북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7일 보도자료에서 새 자문위원으로 한국의 백범석 교수 등 7명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즉 두뇌 집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 교수는 이날 아시아 태평양 그룹 두 개 공석에 입후보해 인도 후보와 함께 선출돼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 법학 박사 출신인 백 교수는 국제인권법 전문가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꾸준히 작성해 왔으며 북한인권기록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이영환 대표는 BOA에 백 교수는 국제법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며 동료 위원들과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들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 이사인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한국인 최초로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돼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더 접근할 좋은 기회가 돼 매우 고무적이란 설명입니다. 백 교수의 선출로 유엔 인권 관련 기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백 교수와 서 교수 외에 백태웅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신혜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김미연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 정진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백태웅 위원 등의 선출 보도자료에서 유엔의 인권보호 증진뿐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강제 납북된 한국인들의 소재 파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골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부 지역은 오전과 오후에 맑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황해도와 강원도는 오전부터, 평안남도와 함흥, 선봉 지역은 오후부터 바람이 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3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3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일교차가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 나겠고 양강도 회산은 17도 정도로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오후에 양덕을 제외한 평안남도 지역, 또 평안북도의 수풍 구성 지역이 맑아집니다. 평안남도 지역으로 오후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과 남포, 신의주의 아침 최저 11도에서 시작됩니다. 양덕은 7도, 구성은 9도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양덕이 어제보다 3도가 떨어져서 19도까지만 오르겠고 남포와 구성, 신의주는 22도, 평양은 23도입니다. 자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강계 아침 최저 5도에서 시작되고 희천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중강이 19도, 강계 20도, 희천은 23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 개성은 오전에 맑겠고 사리원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저녁에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12도, 개성은 11도, 사리원과 신계는 9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신계가 22도, 해주 사리원 23도, 개성이 24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강원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1도, 장전은 12도, 평강은 7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강과 원산이 20도, 장전은 19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과 선봉 지역은 오후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흥과 김책의 아침 최저는 8도, 청진은 9도에서 시작되고 장진은 어제보다 조금 올랐지만 영하 1도에서 시작되고 낮에는 14도까지만 오릅니다. 다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김책이 20도, 청진이 19, 함흥이 21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는 1도, 김영권과 삼전은 영하 1도에서 시작되겠고 김영권과 삼전의 낮 최고 기온은 14도, 희산은 18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이 끼겠고 서해는 구름 많이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상은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원산과 장전 지역이 흐리겠지만 대부분 지역이 맑아집니다. 하지만 일요일 다시 북한 전역에 구름이 많이 끼었다가 월요일 오후부터 황해도를 제외한 서쪽 지역이 맑아지겠고 화요일 오후부터는 황해도를 제외한 북한 대부분 지역이 맑아지겠고 비슷한 날씨가 한동안 계속되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7일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미서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토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왔다며 과거 어떤 행정부보다도 큰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지난 1월 28일 이 전염병의 본질에 대해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미국민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발 항공편을 일찌감치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 결정이 준비할 시간을 벌어줬고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 밖에도 경제와 기후변화, 흑인 인권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15일로 예정된 2차 TV 대선 토론이 화상으로 진행된다는 발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TV 토론이 화상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선 토론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라 토론을 원격 화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 증상이 있다면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지만 현재는 대선 유세운동을 열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상 토론은 사회자가 자신의 발언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캠프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진영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길 고대하길 원한다고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45년까지 500척 이상의 군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6일 미 국방부 해군 계획인 2045 전력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은 오는 2045년까지 유인과 무인 함정 500척으로 이뤄진 함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이루는 2035년 이전에 미군은 315대의 함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70에서 80척의 핵 잠수함 전력 외에도 8척에서 11척의 핵항모, 최대 6척의 경항공모함 전력 운영이 담길 예정입니다. 미국인 인질 살해 혐의를 받는 영국 출신 이슬람 국가 IS 조직원 2명이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18년 시리아에서 붙잡혀 이라크 미군 기지에서 수감됐던 영국인 IS 대원 2명이 7일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소문에 따르면 알렉산더 이먼 코테이와 엘샤피 엘셰이크는 지난 2012년 시리아로 넘어간 뒤 미국 구호요원과 언론인을 억류하거나 살해하는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재판은 IS에 피살된 미국인들에 대한 정의 실현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이들의 송환을 둘러싸고 오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지난 8월 이들에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영국 대법원도 영국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7일 제재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의도한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 서부 네바다 대학의 미국의 안보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외 제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대상 국가들이 자국민을 죽일 용의가 있거나 제재를 견뎌낼 충분한 돈과 자원을 갖고 있다면 제재가 영향을 미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